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의식해서 이기적인 삶을 피하려 하지 않는 한 우리도 야곱처럼 될 수 있다. 의식해서 이기적인 삶을 피하려 하지 않는 한 우리도 야곱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지금 주님의 그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하나님 나라 백성 사무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성경의 전체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이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오해하고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이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와 관계된 자들, 특히 이제 후손들의 세대 속으로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그대로 흘려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폈죠. 일부러 이기적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그 진심을 모르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자기식으로 이해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고 거듭남으로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이것이 굉장히 성도들에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기보다 어떤 것보다 뭐 봉사를 하고 뭐 다른 거 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간에 하나님의 정체성과 자신에 대한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습득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른 방향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면서 말씀 중심적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비록 교회에 왕복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주 오는 건 좋죠. 다만 그게 목적이 달라서 오는 건 문제지만 목적이 다르다고 해도 어쨌든 와서 또 강단에서 듣는 말씀들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듣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오해했던 것들을 깨달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도 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통 10년 법칙 또 1만 시간 법칙 이런 거를 여러분 들어봤을 건데 그게 뭡니까? 그만큼 이게 쌓여야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10년이 지난다는 게 아니라 1만 시간이 지난다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10년을 훈련을 나갈 때 1만 시간의 그 시간이 쌓여져 갈 때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있게 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르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보다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꾸준히 계속 바르게 알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속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 따라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야곱이 방황하던 시기, 이기적인 삶의 태도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그와 이제 연결된 식구들, 자녀들까지 같은 영향을 받으며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자녀들끼리의 관계까지도 이제 다 깨지고 상하는 그런, 그러니까 가족 자체가 거의 분란의 그냥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경우 이게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은 이 아버지의 삶의 태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어려운 현실, 환경, 당황스러운 상황들과 또 지금 막 가까이 하나 돼야 될 형제들끼리 찌그러진 관계 이런 걸로 인한 그 풍랑과 그 고통을 그대로 다 겪으며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되는 이 역사 이야기들을 읽어가면 이런 조상들의 한 조상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자녀들이 계속 감당하게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죄도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는데 왜 그 후에 모든 인류들에게까지 그 저주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가? 이게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설명을 하면 왜 최초의 그 조상이라는 사람이 행했던 그 일 때문에 왜 우리까지 죄인이냐고 그렇게 말하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입장의 성도로서 정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죠. 사실상 성경 이야기, 역사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결과로 지금 에덴 동산, 생명의 길에서 쫓겨난 삶, 죽음의 길로 가는 삶을 살면서 그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가 계속 도미노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선택한 길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흐트러진 길, 에덴의 생명의 길에서 이 세상의 죽음의 길로 간 그 상황에서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한 거고 그 모든 후대들이 그 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진실이죠. 그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결국은 뭔가의 영향력을 계속 받아서 도미노처럼 영향력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욕심스럽게 막 무리한 경영을 막 하다가 한순간에 막 집안이 부도나가지고 막 집안이 홀라당 다 그냥 길바닥으로 내앉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그렇게 막 은행비 더더다가 사업을 하다 망하고 그럼 그런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자녀들의 그 이름까지 도용을 해서 신용까지 다 은행에 담보 잡고 돈 빌리고 심하면 막 고리대금까지 막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업을 하던 아버지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온 식구들과 뭐 부인을 비롯한 자녀들의 내일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다 그냥 망쳐버리는 거죠. 아니 그 자녀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합의해서 아버지를 사업하게 한 게 아닌데 그걸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 아버지 하나의 그 선택과 결정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 세상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막 심지어는 고리대금업자 깡패들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도 되는 그런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사는 이상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이상 우리는 이런 이 자유지를 지닌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결국 최초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선악과를 먹는 일로 말미암아 그 후폭풍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후에 또 가인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동생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위해 쓰고자 하는 제2, 제3의 아담과 하와, 가인 같은 존재들로 인해서 흘러가는 이 역사는 계속 꼬이고 꼬이고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고 그 순식간에 그냥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소식, 홍수 심판으로 결국 구원받았던 그 소식은 금세 없어지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던가 바벨탑을 쌓는다던가 그래서 그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도미노 현상의 끝이 결국 그게 뭐 그 아담 이후에 홍수 심판으로 그렇게 결국 세상이 다 끝장나는 것까지 분명히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지금 바벨탑 반역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 봤더니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많은 그 현실들을 겪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뭐 인종이나 국적이나 뭐 또 부모나 성별이나 집안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심지어 저는 그 경기도 문산이 그에서 태어났는데 그 38선에서 그 멀지 않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저는 이북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던 사람인 거죠. 저는 여기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나의 이 선택과 상관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도 잘 보면 그런 거죠. 그런 아버지 야곱 밑에서 그냥 태어났고, 태어났더니 어머니가 네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 내가 특별히 뭐 한 거 없는, 특별히 나를 편애하는 거예요. 그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거기다가 그거 여파로 인해서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는 이 길로 갖고 싶지 않은데 막 형제들의 그 분노 때문에 노예로 팔려버렸고. 그러니까 요셉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그런 많은 상황들이 요셉의 인생에 깔린 그 상황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과 관련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요셉과 우리도 선택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이런 우리와 닮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요셉을 이제 성경을 통해 보면서 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을 따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뭐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그 야곱.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명의 아내를 통해 열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 수많은 가족을 거느려 놓고도 네 명의 아내 중에 결국은 뭐예요? 편애를 했어요. 한 여자만 되게 사랑하고 좋아했고 또 심지어 자녀들도 그렇게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이라는 이 아들만 그 끼고 돌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의 그 혜택으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일도 안 시키고 뭐 좋은 것도 좋은 것만 주고 맛있는 거 더 주고 형제들보다 뭐 더 좋은 옷 입힌 거죠. 그 혹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뭐 죽으면서 얘가 엄마가 없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요셉에게 대하는 거를 보면 좀 도가 지나치죠. 다른 형제들이 막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이게 뭔가 일그러진 그런 애정을 야곱이 그 편애를 한 거예요. 열 명이 넘는 자식을 가진 아버지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계속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자기가 꽂히면 그냥 거기만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야곱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편애라는 게 그래요. 형제 간의 우애를 깨뜨려버리고 서로 적이 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저 아이를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이는 그 자라가면서 이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게 그 낮은 자존감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물들게 되고 그 평생토록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은 거죠. 나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데서 애정을 갈구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식이니까 형제 간의 우애가 좋을 리가 없죠. 또한 더 나아가서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그 비정상적인 애정을 갈구하는 삶의 태도가 자꾸 그 공동체 속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서로 깨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애를 받고 자라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도 계속 이런 나는 특별하게 사랑을 받아야 돼 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는 특별한 사랑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삶, 비정상적인 사랑을 막 추구하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인해서 결국엔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편애는 사랑을 받는 아이도 망치게 된다니까요. 편애의 대상이 된 아이는 일시적으로 일단은 뭐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만족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지금 삶의 환경, 가정 환경이 어때? 적대적이 되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식들 간의 우애는 정말 부모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부모가 편애를 하거나 또 형제들끼리 비교하거나 이럴 때 자녀들 개개인에게 온전한 관계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가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의 가슴에 사랑과 용납을 주는 그 용납을 가르친 게 아니고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그런 아버지였던 거죠. 그 아버지 야곱은 자기 것만, 자기 느낌만, 자기 생각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새겜에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올라와서 그 베델에까지 와서 그러고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런 삶이 자녀들에게 계속적인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이런 편견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는 특혜는 입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인신매매를 당해서 죽는 그런 인생의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이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뭐 다른 형제로부터 빼앗은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의 이기적인 삶의 결과로 그냥 사랑을 당한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17세 나이에 이 아이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완전히 노예가 돼버렸던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요. 어느 공동체에서나 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그게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결국 분쟁과 분란이 절대로 그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수많은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들이 같은 고통 속에 다 같이 마치 고슴도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셉과 관련된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은요, 그냥 성품이 괜찮았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소녀였던 거죠. 우리가 이미 살폈던 37장을 볼 때 어땠어요? 오늘 아버지가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좀 양치는 그 세겜을 좀 갔다 와라. 심부름을 보내니까 예 하면서 갔어요. 자기도 사실 형제들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걸 느꼈을 텐데도 그냥 예 하면서 갔다고요. 근데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80km였어요. 그리고 지금 갔더니 세겜이 없었고 도단까지 갔다고 근데 그럼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4km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100km가 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 형들이 저러니까 그냥 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물어 끝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일상 삶에 있어서 뭐 농땡이를 부리거나 게으르지 않고 핑계나 변명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자신이 맡은 것을 신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성품, 그 성실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데도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이집트로.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가정에서 보여준 편애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 100km가 넘는 거리를 찾아온 그 자기 형제, 그것도 웬만하면 막내급이잖아요. 막내 같은 아이를. 이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 야 그냥 팔자,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만큼 편견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42장을 보면 21절 그들이 서로 말했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식량 사러 가가지고 요셉과의 관계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갔을 때 그렇게 곤란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형제 요셉을 팔아버린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거를 보면 어떤 거예요? 요셉이 팔릴 때 그냥 시원하게 그냥 알았어요 하고 팔린 게 아니라 정말 막 울며 불며 애걸 복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상황이 끔찍했으면 20년이 지금 지난 뒤에 형제들이 여전히 마음에 그 고통과 그 죄책감 때문에 살고 있을 정도였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팔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찼던 거죠. 왜요? 아버지 야곱의 이기적인 삶, 그 편애하는 삶 때문에 형제들의 그 극단적인 분노가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요셉이 미워서보다 아버지 야곱이 너무 미워서라도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없애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이기적인 편견과 욕심은 자녀들 사이에 대화를 단절시켰고 서로 비아냥거리게 했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감정이 피부친 형제들인데도 죽이냐 살리냐 그러니까 분노가 극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 버렸던 겁니다. 이런 감정의 상처는 어디서 생길까요? 남에게서 생기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데서 벌어지죠. 길거리 지나간 사람하고 난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함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감정적 고립과 대립과 서로 대적하고 다툼의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함께 사는 부부, 가족, 형제, 자매, 또 여기 외국에 와서 회화하는 그 같은 사람들,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가끔씩 보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런 감정적 대립, 이 분노가 쌓인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이제 가까운 관계 안에서 서로의 역할이 있어서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서로 깎여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의 이기적인 태도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야곱 같은 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늘 긴장인 거예요. 경쟁적이고 편이 갈리고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는 곳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결국은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 유다도 그래서 결국은 가족을 떠났던 거 아닙니까?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삶은 잠시 잠깐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요 모든 관계를 파괴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잘못된 개인주의는 물론이고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편이 갈리고 폭력과 난폭한 행동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지금 커다란 사회 문제 속을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현상을 경영학에서는 사일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일로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조직 부서들이 한 회사에서 서로 다른 부서와 담을 쌓고 내부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서 발생되는 현상인데 주로 기업 안에서 성과와 수익률이 높은 부서가 자기 부서의 희생을 기피해서 다른 부서와 협력하지 않는, 서로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더 잘난, 그런, 게 돼야, 뭐, 혜택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식의 이기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일로 효과가 발생이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끊어지게 되죠. 부서뿐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기업 성장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일로라는 게 뭐냐면 원래 곡식이나 사료를 저장해두는 아주 굴뚝 모양으로 이렇게 원통형 큰 창고를 말하는 걸 일컫는 말이거든요. 이 사일로가 그거예요. 이 사일로라는 것은 일반 창고와는 다른 게 독립적으로 존재되는 창고로서 사용 목적에 맞는 것만 적재해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한 뭐 곡물, 쌀이나 뭐 가스나 석유나 시멘트나 가축 사료 이런 것만 따로 이렇게 보관해서 저장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일로는 결국은 뭐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저장되는 물품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서로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한 창고가 사일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높은 장벽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일로 효과라는 그런 경영학적 그런 말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서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뭐 개인적 이기주의든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서로 소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피드백에 귀를 막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거나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바로 이런 현상인 거죠. 야곱의 경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해주고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조언을 해주고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해줬는데도 야곱은 지금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아주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창세기 28장에서 그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러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당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삶, 사일로 현상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만 고생한 정도를 넘어서 지금 자신의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야곱의 삶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야곱과 같은 이런 이기적인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좀 더 바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어떤 삶의 가치의 결과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나 사회, 교회, 친구, 동료, 자녀들에게 지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차분히 좀 스스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도 주어진 삶에서 원래 인터그리티했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가 발견되는 중요한 점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이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 위주의 생각, 그러니까 결국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 최선을 다한다는 그 삶이 오히려 어떻겠어요?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 자녀들의 인생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무거운 짐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성실하게 나쁜 짓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로부터 그랬지만 현대사회는 더불어 사는 이 사회로서 모든 것이 지금 체계적으로 분업화되어 있어서 각자가 맡은 일을 잘해 나가야지만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뭐 우리 팬데믹 때문에 또 일본과 우리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막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그런 그 이 원재료들을 일본이 팔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엮여져 있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데 전쟁을 벌어지면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와야 되는 그 식량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지금 세계가 전부 좀 난리잖아요. 오늘날 사회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나 사람이나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 시대의 사회 구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인간 사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며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죠. 보통 자동차가 2만 5천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기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200만 개 정도 초대형 항공기인 보잉사의 B777 또 에어버스사의 A380 같은 경우는요 4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한 대가 하늘을 날면서 수많은 승객들을 나르게 되는데 만약에 항공기 부품 중에 어떤 하나가 망가지게 된다면 그 작은 부품 하나가 결국 항공기 전체 비행 시스템을 붕괴시켜서 항공기가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게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기준을 따라 각자 바르게 행할 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만약 어떤 한 사람이 그걸 거스리고 거부하게 되면 만약에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과 느낌을 기준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 무너지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한 직장, 한 사업터를 비롯해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야곱과 같은 이기적인 한 사람이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만 피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죠. 야곱과 같은 이기적인 삶은 사실 본능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걸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이기적인 삶을 피하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 한 스스로를 제한하고 절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욕심의 유혹을 거절할 수 없는 어쩌면 욕심의 그런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가 됐든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창조주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힘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만물과 인간의 설계자여 창조주이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길과 진리를 주실 수 있는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그 유일한 기준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내 생각과 느낌을 따라 걸어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일부러 이기적인 삶, 욕심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모르면 결국 어디선가는 이기적인 되어서 결국 그 공동체와 사회와 교회를 혼란 내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나를 애써 통제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나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스럽게 사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철저히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과 진리가 되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도적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그 옛사람을 정말 깨뜨리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힘써 애쓰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 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